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많은 좋은 대화들이 잘 되고 있다며 그러는 8개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지만 가짜뉴스를 포함해 오직 야당만이 불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북한과 지금 전쟁 중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이 5일 북한으로 떠난다면서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간의 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1명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은 이날 10시경 군수송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1시간여 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남측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또 화해 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남측 대표단을 맞은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은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가는데 체육이 앞장선 데 대해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과 양국 간 국경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브라도르 당선자가 미국의 남북 국경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역 문제와 관련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양자협정을 맺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브라도르 당선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민을 줄이고 안보를 강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민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오퍼 내무장관이 난민정책 해법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서 연립정부의 주요 파트너인 기독사회당의 제오퍼 대표 겸 내무장관은 전날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의를 표명해 연정 붕괴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제오퍼 장관은 이날 협의를 통해 다른 EU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의 독일 입국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인접 국경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난민 환승센터를 설치해 난민 자격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제오퍼 장관과의 협의를 마친 뒤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메르켈 총리와 제오퍼 장관의 합의가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오스트리아와 자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오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공공안전은 좋지 않다며 총격과 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높은 의료비와 세관당국의 검사와 압수, 통신 관련 사기, 자연재해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은 주변에 미심쩍은 사람들을 조심하고 야간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름철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을 여행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해외에서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답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5일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o continue the ongoing and important work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Pompeo.
미국의 목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한 대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5일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탄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나기 위해 7월 5일 북한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 continue the ongoing and important work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Pompeo will be leaving for North Korea on July.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잇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정보 관련 보도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할 수 있는 건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n't going to confirm or deny any intelligence reports.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측 대표단과 전날 만남을 가졌고 앞서 말했듯 폼페오 장관이 이번 주 북한으로 향하며 미국은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성김 대사는 1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난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8개월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도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I think a number of things. One, in the last eight months, you haven't seen missile launches. You haven't.
이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말할 수 있는 건 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 대부분을 1년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근거를 묻는 질문에 1년 일정표와 관련해 볼튼 보좌관이 한 말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1년 안에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as far as the one-year timeline, Ambassador Bolton said, if North Korea makes the decision to denuclearize, their ballistics programs could be dismantled in a year. There's great momentum right now.
아울러 현재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고 추가 협상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1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핵무기 등의 폐기를 신속하게 달성할 프로그램을 고안해왔다며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협조한다면 핵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아직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절차의 진전과 탄력이 붙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gain, we see progress and momentum in the process, and we've had good conversations as recently as yesterday.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에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공개할 발표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don't have any announcements or plans to roll out at this point.
앞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일 오는 9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진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폼페오 장관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일본,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논의하고 그 밖에 양자 현안과 영내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일부터 9일까지는 베트남에 머물며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노어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후속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될지 여부도 이번 방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지금 23일째가 되는 거죠?
예,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졌는데요. 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오 장관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겁니다.
네.
우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한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점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알맹이를 채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그 의구심을 제기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도 지금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NBC 방송의 보도로 시작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CNN 방송 등 유력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핵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을 감추려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이번에는 이런 비판과 의구심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북을 하게 될까요?
네, 그러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이에 상응한 체제 안전보장 조치, 그리고 이런 조치들의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들의 목록을 제출해야 할 겁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한의 초기 행동입니다. 미국은 당초 북한이 핵무기 일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확실한 징표가 될 수 있고 추후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만일 성사된다면 중요한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서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또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이번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엔진 시험장 폐기는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네.
또 유해 송환 역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맞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와 비핵화 초기 조치는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의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좀 기대를 갖게 되는 부분이요.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기로 미리 이제 확정이 됐다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면담 일정이 방북 전에 확정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네.
그만큼 북한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렇게 김 위원장에게 서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오 장관을 통하지 않고
네.
며칠 먼저 메시지를 보낸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북한 측이 미리 준비할 일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신이 취할 조치의 내용을 알렸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볼까요? 그 오는 9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이런 전망 자체는 이미 제기돼 왔는데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정상 국가 지도자의 위상을 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엔 총회 참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뉴욕 만남이 이뤄지려면 비핵화가 뚜렷한 진전을 이뤄야 할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자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북한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BOA에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 대표단이 전날 판문점에서 북한 측 대화 상대자들을 만났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공동선언 이행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 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크게 탄력받고 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단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과정을 이끌고 있고 추가 협상을 위해 양측이 함께 신속하고 곧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북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날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늘리며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 중이라는 미국 주요 언론의 잇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북 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은퇴 이후 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특별대표 임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로선 인사와 관련해 발표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도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한 대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딴 언론 보도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기만극에 또다시 놀아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여전히 김 씨 일가의 오랜 각본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이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밀 핵개발 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의미 있는 양보 없이 초기 단계의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정보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도가 없으며 비밀 핵개발 시설에 있는 핵탄두 개수를 숨기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김정은이 미국을 기만하려 한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는 놀랄 일이 아니라며 검증 전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순진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계속 관여하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가들은 북한 정권과 이들의 조력자에 가해진 불충분한 경제적 압박과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실수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장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행정부들과 약속한 합의를 매번 어겼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검증 가능하며 제약 없고 신뢰할 만한 사찰이 필수적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찰 없이는 북한이 또다시 미국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핵 위협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갖고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사진만 찍어선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핵 위협이 없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워싱턴포스트의 이런 보도가 사실일 리가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강성이라는 핵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꽤 강력하게 믿고 있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미북 간 2.29 합의에 참여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성 핵시설은 영변보다 먼저 운영됐을 수 있다며 북한에서 원심불리기 조립을 담당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이번 협상에서는 영변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에 영변 외에 강성이라는 숨겨진 핵시설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최근 미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한 보도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I wanted to release information I had learned from Western intelligence that there was.
저는 서방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이 시설을 알게 됐고, 강성은 큰 원심불리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를 통한 정보와 조달 관련 정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인들이 내부를 잠깐이나마 둘러보게 된 영변 원심불리기 시설과는 다릅니다. 물론 영변 시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영변 이외의 지역에 북한이 숨겨온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변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이번 협상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이 시설을 공개하거나 원심불리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당국과 탈북자를 통해 알아내셨다는 겁니까?
We've had defector information that's talked about three other locations.
탈북자 정보를 통해서 영변 이외에 세 곳에 원심불리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정보는 종종 신뢰할 수 없죠. 이후 추가 정보를 찾아냈고 강성 시설의 경우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성은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강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는 강선이라고 표현했더군요.
탈북자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성의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이유가 궁금합니다.
Mostly because of the information attached to it, some of which I can't talk about.
Okay. 제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시설을 공개하거나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이 원심불리기 시설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강성이 원심불리기 시설이라고 꽤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5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강성 시설이 영변보다도 먼저인 2000년대 초중반에 지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영변의 원심불리기가 너무 빠르게 구축됐는데 이 이유는 다른 시설에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That was the first piece of evidence is that there was a defector who talked about I don't know if Hecker knows.
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원심불리기 조립을 담당하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이 탈북자는 부품이 어떻게 넘어오고 또 어떻게 조립됐는지 증언했습니다. 원심 불리기 프로그램이 영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는 조달과 관련도 있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관련 기술을 수입했고 이런 증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추적해본 결과 2000년대 초에 12,000개의 원심 물기가 조달됐고 2008년에도 2,000개가 조달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원심 물기 조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원심 물기는 영변보다 강성에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셨습니다. 원심 물기가 많다는 건 더욱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Well, a centrifuge is a way to enrich uranium up to weapon grade. And a centrifuge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심 분리기 하나만으로는 우라늄 농축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층 구조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건데요. 한 세트의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 천연 우라늄을 3% 농축하고 다음 세트로 이동시켜 3%에서 20%로 농축하는 방법입니다. 이어 차례로 60% 그리고 90%까지 농축시켜서 무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500메가와트의 원자로가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면 원심 분리기로 더 많은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강성 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군요.
I must confess, we weren't going to, my institute, or let me say, I was not going to release this information, known about it for quite a while.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죠. 제가 공개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이 시설을 신고할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측 협상가들도 영변에만 집중했던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 때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길 원했던 겁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또 미국 정부가 강성 시설을 협상 초기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개하신 이유는 나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군요.
We've gone through this before. In negotiations go back, you know, 6-7 years, and we were asked not to publish.
저는 6-7년 전에 이런 협상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2.29 합의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영변 이외의 비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영변 시설만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영변 이외의 시설을 나중에 다루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우엔 합의가 다른 식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협조만 한다면 1년 안에 대부분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님은 2-3년 정도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내다보신 바 있는데요.
As far as I can tell, he's talking about dismantlement, not necessarily the verification of the dismantlement.
I see. 볼튼 보좌관은 폐기를 말하는 것이지 폐기 여부를 검증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폐기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자로의 경우 1년 안에 폐기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답할 겁니다. 방사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원자로로 다시 사용될 수 없게끔 파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재처리 시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경수로의 경우 폐기한다고 가정하면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됩니다. 핵무기 자체를 해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매일 이 핵무기를 조립했다가 해체하기도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도 핵무기 자체를 해체하는 데는 몇 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비밀 핵시설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하원 외교위가 가결한 법안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입니다. 하원 외교위의 테드 유호 아테소 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겔 민주당 간사 등 총 12명의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은 지난 2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저비용의 사이버 작정을 통해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친 컴퓨터 시스템 30만 개 이상을 감염시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제재 부과를 통해 대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에 추가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제재에는 미국의 비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지원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자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각 국제금융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나 해외 민간투자공사와 같은 미 정부기관이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보증이나 보험, 신용영장 등의 증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시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후안 자라떼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를 우회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제재를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국가안보국장도 지난 3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군사와 사이버 영역을 넘어선 대응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의회 내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대회 참가는 한국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이 대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이 3일 오전 11시 1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북한의 원기루 최육성 부상이 나와 방북단을 맞았습니다.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회가 깊다며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 방북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군수송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평양 통일농구대회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에 소속이 되고 이번 평양 통일농구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더 진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번 평양 통일농구대회가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개최가 돼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방북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한 남녀 농구선수단 50명과 정부대표단 5명, 취재기자단과 중계방송팀 등 모두 10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남자 대표팀 감독을 맡은 허재 감독은 이번 기회를 통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남북이 같이 경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던 허 감독은 당시보다 지금이 더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레고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 통일 농구 대회는 4일에는 남북한 선수들이 혼합해서 한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혼합 경기 방식으로 5일에는 남북한 선수들이 각각 팀을 구성해 경기하는 친선 경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한국 여자 선수단의 주장인 이명희 선수는 북한 선수들과 한 팀을 이루는 혼합 경기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랑 좀 뭐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농구를 하면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즐길 수 있는 농구를 하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남북 통일농구대회 한국 선수단에는 지난 1월 특별기화로 한국 국적을 얻고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라틀리프 선수는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 표현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나라를 대표해 가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일농구대회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1999년 9월 평양에서 정주영 체육관 기공 기념으로 남자팀 현대와 여자팀 현대산업개발이 북한과 경기를 했고 3개월 후인 1999년 12월에는 북한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003년에는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평양에서 다시 경기가 열린 후에 중단됐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체육회담에서 통일 농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경평 축구 경기 부활을 제안하자 농구부터 하자고 역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통일 농구 대회 때 김 위원장이 경기장을 직접 방문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도 공연장을 깜짝 방문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고 공연을 마친 걸그룹 레드벨벳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황성훈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북측에서 또 어떤 분이 참석하실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방북 기간 중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방북단이 군 수송기를 타고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북한 측 인사들이 놀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당초 이번 행사에 민간 항공기 운항을 고려했지만 섭외와 계약, 국제사회 제재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촉박한 일정과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군용기를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요 회원국 정상들에게 방위에 돈을 더 쓰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에서는 이민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가족과 국가를 우선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편지 보냈다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냈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서한을 받은 나라들은 독일과 벨기에, 노르웨이, 캐나다 등입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오늘 미 주요 매체들과 유럽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방위비로 돈을 더 쓰라고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나토 국가들이 자국 방위에 너무 지출을 안 한다. 이는 곧 안보 동맹 기준에 안 맞는 것이어서 미국은 계속 참고 있을 수만 없다라고 적었는데요.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는 지난 4월 귀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논의했던 것처럼 동맹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데 대해서 미국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키고 있다는 건가요?
네, 나토 회원국들이 각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집행한다는 약속인데요.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기구인데요.
네네.
이 회원국들의 방위 지출이 너무 적어서 미국의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주거 비판해왔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브뤼셀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줄져 서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장시간 연설해서 정상들 간의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GDP의 2%를 방위에 할당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14년 9월 나토가 설정한 목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인데요.
네.
당시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직후라서 나토 체제의 강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던 때입니다. 영국 웨일즈에 모인 나토 정상들은 10년 내, 그러니까 2024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을 달성하기로 결의했고요. 이걸 웨일즈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4월에 독일 총리를 만났을 때도 그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서한에 적었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당시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 바라건대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지출해서 나토를 강화할 필요성을 메르켈 총리와 논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고요.
네.
나토 회원국들이 재정 기여를 늘려서 모두가 공정한 몫을 내는 게 상식에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때 메르켈 총리의 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독일이 아직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독일은 지난해 GDP 1.24%를 방위에 썼고요. 계속 비율을 늘려서 내년에는 1.3%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방위비 지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2%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독일에 대한 불만을 또 얼마 전에 강하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독일은 더 많은 돈을 방위비에 써야 한다.
네.
스페인,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미국에 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예,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까지 국방부에 검토하게 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네.
미군 상시 주둔을 원하는 폴란드로 일부 병력을 옮기는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국방부는 곧 철수론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나토가 약속한 GDP 대비 2% 기준 지키는 나라 얼마나 됩니까?
예,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5개 나라만 지키고 있는데요.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 중에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3.57%, 이어서 영국이 2.12%를 방위비에 할당한 걸로 지난해 나토 통계에 나왔는데요.
네.
이 밖에 폴란드와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이 GDP 2% 기준을 넘겼지만 나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은 몇 퍼센트나 방위비에 쓰고 있습니까?
예, 나머지 나라들은 2%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프랑스가 1.79%, 터키가 1.48%, 캐나다가 1.29%인데 독일은 지난해 4월 메르켈 총리가 밝힌 대로 1.24%였고요.
네.
이어서 이탈리아가 1.12%, 스페인은 0.92%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보낸 편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인내심이 바닥났다라고 적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최종 통보를 한 걸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취할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미군 배치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내다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날 미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하고 한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이 좋은 대화를 많이 했다면서 네.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이민과 통상 현안에 대해 대화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멕시코는 매우 강력한 이민 관련 법규를 갖고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국경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미국 정부 계획에 멕시코가 줄곧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멕시코 새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도 통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좀 있죠?
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대신에 멕시코와 개별 협정을 맺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했는데요.
네.
최근 미국이 발효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재협상을 하고 있던 나프타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이 문제 역시 멕시코 새 정부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네. 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어떤 답을 했을까요?
예, 미국행 이민을 줄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당선인이 밝혔는데요. 어제 통화 직후 대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네.
멕시코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을 비롯한 포괄적인 방안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을 좀 감축하고 치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조만간 양국 실무진이 회담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죠. 마이클 코언 씨.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언 씨 인터뷰가 2일 미국 ABC 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방송됐는데요. 진행자가 연방 수사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주면 관대하게 조처하겠다라고 제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네. 물었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대통령보다는 아내, 딸, 아들 그리고 나라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가족과 나라가 우선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자세입니다.
네.
코언 변호사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신 총알을 맞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한 바가 있죠.
네네. 코언 변호사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진 않았는데요. 연방수사기관이 선거법 위반, 금융, 세금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언 변호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 영화에 출연하는 여자 배우죠. 스토미 대니얼스 관련해서 자주 지금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니얼스 씨는 자신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대니얼스 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코언 변호사가 자기 돈 13만 달러를 대니얼스 씨 측에 합의금으로 건넨 네네.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코언 변호사,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주시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또 한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재단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특검 측이 코언 변호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실제로 올 들어서 특검 요청으로 코언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FBI가 지난 4월 9일 코언 씨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FBI는 압수수색으로 코언 변호사의 개인 재정 문제와 의료인들과의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언 변호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위원회 위원을 그만둔 뒤에 뉴욕에서 활동하는 구이 패트릴러 변호사를 고용해서 연방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코언 변호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미국 언론은요, 코언 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네.
특검이 원하는 정보를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일 방송된 회견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코언 변호사가 언급한 것이 있죠?
네, 코언 씨는 이 마녀 사냥이란 말을 싫어한다. 미국으로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든 미국 민주주의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해 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또 미국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푸틴의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자신을 수사하는 FBI를 악마화하거나 비난하는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수사 요원들이 공손하고 예의 발랐으며 프로다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 남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에는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3도, 중강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1도, 강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0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26도, 풍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5도, 원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7월 3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많은 좋은 대화들이 잘 되고 있다며 그러는 8개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를 포함해 오직 야당만이 불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북한과 지금 전쟁 중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이 5일 북한으로 떠난다면서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간의 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1명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은 이날 10시경 군 수송기 두 대를 나눠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1시간여 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남측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또 화해 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남측 대표단을 맞은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은 북남 화해 협력 또 평화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가는데 체육이 앞장선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과 양국 간 국경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브라도르 당선자가 미국의 남북 국경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역 문제와 관련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양자협정을 맺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브라도르 당선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민을 줄이고 안보를 강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도르 당선자는 그동안 미국과 강력하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오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공공 안전은 좋지 않다며 총격과 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높은 의료비와 세관 당국의 검사와 압수, 통신 관련 사기, 자연재해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은 주변의 미심쩍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야간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질문에 여름철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자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국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난민정책해법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서 연립정부의 주요 파트너인 기독사회당의 제호퍼 대표 겸 내무장관은 전날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의를 표명해 연정 붕괴 위기가 고조됐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이날 협의를 통해 다른 EU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의 독일 입국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인접 국경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난민 환승센터를 설치해 난민 자격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의 합의가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오스트리아와 자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계인 로힝야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피터 마우러 ICRC 총재는 오늘 로힝야족 유혈사태 현장인 미얀마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 난민촌 방문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이 매우 불안한 모순의 인질로 잡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만으로는 로힝야 난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포괄적인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